오늘은 현장 보고 메시지 24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주인에 대한 말씀 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서론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게 나중에 자세히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만요. 좀 우리 사도 신경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사도 신경 같은 경우 새 번역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처음 번역을 했을 때는 틀린 부분이 성경이 참 많았어요. 원래 성경은 틀리지 않았지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번, 수십 번, 수백 번 교정을 해서 오늘 좋은 성경 이렇게 나오고 그게 여러 버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또 역사도 오히려 열왕기서하고 역대기서 이렇게 있으므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사도 이제 신경은 우리 성경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의 고백을 그때 당시엔 글을 모르잖아요. 저희 할아버지도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거든요. 할머니는 글씨도 모르시고 1, 2, 3다도 더하기 빼기도 모르셨어요. 과거에 뭐 천년 전에는 어쨌겠습니까? 그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교육이 좋았지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전수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신조가 여러 가지 신조가 있었어요. 너무 긴 신조도 있고 그런 건 이제 예배 시간마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많은 신조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번역하는 과정에서 좀 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이제 생겼던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몇 가지 보겠습니다. 성경 보면 여러분이 기존의 사도신경과 또 새 번역 사도신경 이렇게 있으신 분들은 보기가 좀 좋으실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기존의 사도신경에서는 어떻게 첫 문장을 번역했냐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했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여기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학자라면 국어학자라면 여기서 뭘 보완해야 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보세요. 이 만들다는 것은요. 메이킹이에요. 메이드. 그러니까 영어로 말했을 때 만든다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의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으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왜 나는 넣습니까? 주격이죠. 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번역을 잘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그러지만 신천지에서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는데 왜 사도신경을 교회에서 하느냐. 그분은 신학교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이 없어. 그러니까 과거 이단 밑에서 계속 배우셨기 때문에 배우신 것만 말씀하는데 그리고 내용을 이만희가 내용을 말을 할 때 이야기할 때도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이건 만드셨네. 틀렸네. 그러면 기존의 신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만드셨다고.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우리는 은혜로 그냥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깊이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들이 한 자구적인 것을 딱 대고 말을 하면 흔들린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도 있는데 그분이 멀쩡하게 대학원까지 다니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정말로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넌 주웠어. 첫째 언니도 있고 둘째 있는데 막내한테 이쁘니까 그러잖아. 넌 주소 왔어. 다리 밑에서 주소 왔어.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첫째 언니, 둘째 언니가 너무나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열등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쁘다고 하는 그 말이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와서 너 주소 왔어, 주소 왔어. 그런데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 될 길이 없잖아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깨달음으로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여린 어린 신자도 있고 뭐 신학적으로 깊은 분도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는 다양하잖아요. 그럼 여린 성도들에게 데리고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 3개월 4개월 가르치면서 봐라 이거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강압적으로 물론 우리도 훈련 굉장히 많지만 그렇게까지 율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면서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해봐 이렇게 틀리지 않았느냐고. 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요 많은 성도들을 흔들리게 할 수 있어요. 요 한 문장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겨우 나만 믿는 수준이 아니라 젖먹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일 오후에 뭐 정도 나오시고 뭐 중직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면 그런 의미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야지 바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밑에 보면 과거에 자 사도행전 쭉 중간에 보면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소 오시리라. 저리로서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현대의 언어로 언어가 30년 만에 한 번씩 바뀐다고 그러거든요. 30년 전에 인터넷 그러면 그거는 사실 넷이 그물인데 지금은 인터넷 그럴 때 넷 그럴 때 그물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렘넌트가 어디 있어요? 스마트 그러면 폰 생각하지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언어가 이렇게 바뀝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30년에 한 번씩 이제 잘 편하게 쓰는 그런 용어로 이렇게 바꿔줄 필요. 과거에는 저리로서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뭐라고 보내고 그랬죠? 새로는 거기로부터 이렇게 이제 현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좀 바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건 별 문제 아니에요. 사하다는 말이 한자 공부 못하는 사람은 사하지? 사가 무슨 말이야? 용서 사자잖아요. 근데 한자를 별 많이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쓰는데 사가 뭐야? 그러면 용서라고 이렇게 알아듣는 렘넌트도 별로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해되는 할 수 있는 용서로 바꿨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게 중요하냐면요. 제일 사하여 주시고 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자, 여기 보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새벽 특별 새벽기도 참여하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은요 뭐라고 그랬죠? 소생이에요. 소생. 그러니까 몸 자체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생명만 살아났기 때문에 그 죽기 전에 육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걸 잘못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으로 이게 표현하는 게 훨씬 가깝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뭘로 바꿨죠?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자 몸이 부활했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몸 병들지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데 음식도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몸으로 부활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 육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만 계십니까? 그죠? 아, 집사님이 그 미소가 참. 예수님이 대부분 제가 여쭤보면요. 예수님이 천국에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육으로 계세요? 거의 두 분 중에 한 분은 아니 세 분 중에 두 분은 영으로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체로 계셔요. 육으로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으로 올라가셨어요. 그 몸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변화받은 몸, 영생할 수 있는 몸, 음식도 먹을 수 있는 몸, 그 부활체. 그 몸으로 이제 부활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도 여러 가지 또 더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런 시간이 이제 아니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왜? 잘 알아야 된다는 거.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뭐 아무 근거 없이 넘어뜨리고 또 뭐 전혀 아무 저 그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얼마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린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들을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나만 배울 정도가 아니라 잘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지난주 강단 메시지 잠깐 공부자라는 분들은 예습 복습을 잘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습은 잘 안 하더라도 복습을 좀 하자면 저는 역대하 하면서 세 명의 사학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뭐 학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아, 이걸 보면서 성경은 참 앞서는구나. 또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 한 학자는 있는 그대로 역사. 우리는 과거의 사료를 그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딱 한 문장으로 말했거든요. 모든 사료를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기록하는 게 역사학자의 몫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좀 그분이 랑케라는 분이었고 크로체라는 분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지금 관점에서 다 해석하는 거지 그때 가보면 전혀 아닌 상황일 수도 있을 경우가 많다. 또 우리 그 전도사님 끝나고 나서 제가 우리 전 소망부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여쭤보거든요. 오늘 메시지의 내용은 무엇을 붙잡으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과거의 문학 소녀 출신이라서 국문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그걸 잘 잡으셔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딱 지난주 묻고 와서 전도사님 뭘 붙잡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아, 전혀 좀 약간 예측하지 못한 아주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요. 솔로몬도 다윗도 제가 예를 들어서 역대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재해석해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역사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잘못을 쫙 뺐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부인도 많이 얻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쓴 이유가 전전도사님은 생각하기에 이게 좀 승자의 기록이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서 아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새로운 다른 각도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솔로몬에 대해서 기분 나쁜 분이 표현하는 것이고 다윗이나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여성분들이 그런 것이고 성경에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잘못 우리의 흠 연약한 거 있지만 복음으로는 덮어준다 이거죠. 그런 의미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좀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메시지는 이렇게 복음적으로 전달을 했는데 율법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그런 점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또 이제 에드워드 카라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역사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자가 무엇인지, 거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공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게 무엇인지, 지금 사도신경을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입니다.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섭리하고 인도하셨다며요.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사도신경, 성경에 이렇게 앞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을 하나님이 아무 의미 없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도가 무엇인지 대하면서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왜 그러냐면 성경도 완전하지만 발전하거든요. 예를 들면 성막이었는데 나중에는 성전으로 발전하죠. 아니 이 성전을 열심히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성전에 대한 본 의도를 알지 못하니까 성전을 다 하나님께서 때려부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성전에 있는 제사 예배 다 율법을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미치고 환장하겠지.
독사의 자식들아, 안식기를 지키지 마라. 할례를 지키지 마라. 내가 성전이다. 다 때려 부시겠다. 아니, 언제는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놓고, 언제는 성전을 하라고 그래놓고,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그 성전을 지키고 뭐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생명을 걸고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나가지고 그게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하니까 받아들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상을 섬겼다면, 아세라 목상을 섬겼다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율법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지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고 거부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신앙이나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갱신해 가십니다. 전도의 현장도요.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해 가세요. 본질은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걸 적용하는 방법은 신앙은 계속 여러분 개혁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체질이 가만히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전통이 생겨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복음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이 생겨버려요. 그럼 이 전통이, 이 습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적인 본질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재작년은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우리 당회에서는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런 전통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인도 개혁하고 갱신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본질적인 근본적인 복음이 새롭게 되면 이단돼요. 그러나 그걸 적용하는 면은 우리 옷도 다르고 다 달라져요. 저희 어렸을 때 부흥에 가면은요, 예배 시간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그러셨을 겁니다. 어른들은 누가 말씀도 안 했는데 이쪽은 남자 앉고 저쪽은 여자 앉아서, 그러면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갔는데 좀 크니까 이게 아빠 따라가서 앉아야 될지 엄마 따라가서 앞에 앉아야 될지,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다니까요. 나는 부흥회 했을 때 그 목사님들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파마하지 마라고, 마귀 파마를 왜 하냐고. 그래서 이제 그 주로 메시지가 지금 설교 그런 거 합니까? 막 미니스카트도 입고 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를 데리고요 찬양하러 갔는데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찬양하러 딱 갔더니 기타 들고 드럼을 가지고 갔더니 거기 딱 그대로 말했어요.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이런 마귀 악기를 들고 와가지고 노래를 하려고 그러냐. 저 드럼 마귀 악기예요. 저 고등학교 때 이제 기타를 치는데요. 이제 그때 개혁이었거든. 개혁치기. 굉장히 보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찬양 축제를 하고 문학의 밤이라는 걸 했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건 아주 정자세로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허락받은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문학의 밤을 하는데 기타를 쳐도 될까요? 이거를 정식으로 허락받았다니까요. 이렇게 바뀌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나가고 보면은 앞선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지켜야 될 것은 안 지키고, 그러니까 뭐입니까? 종교다원주의, 뭐 그런 거, 박해주의 이런 거 다, 뭐 봉사 다 받아들여요. 세상적인 거, 뭐 동성애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어디로 가버리냐? 복음은 희미해져요. 다 받아들이면서. 지금 그게 뉴에이지이고 프리메이슨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요 하나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엘리트들이요 전혀 거부감 없이 탁 받아들여요. 진리처럼. 그리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요 진리처럼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탁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아시고 정말 본질은 지키고 또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도 이와 이제 역대기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열왕기선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적 이야기라고 관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넌 안 돼. 너희 이렇게 잘못하면 너희는 저주받아. 하나님 앞에 매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성경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막 꾸지람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잔소리가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하잖아. 그거와 또 역대기서는 제사상적 다 잘못 죄도 괜찮다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쓴 것이고요. 역대기서는 열왕기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를 잃고 바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뭔지 교훈을 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절대 이러면 안 돼. 우상 섬기면 안 돼. 예배를 가등하니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거야. 그런 게 약 560년도에 60년 전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586년도 정도에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 후로 10년, 20년이 지난 후에 후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사실적인 내용을 썼어요. 그러나 역대기서는 AD 400년 정도 포로로 돌아왔어. 그 이제는 뭐냐? 우리라 잘못해서 포로로 끌려갔지만 앞으로 하나님은 이제까지 지켜주었듯이 앞으로도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도 끝까지 지켜줄 거야. 이런 내용으로 이제 소망, 다윗을 지켜주고 아브람과 우리는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야. 하나님 언약의 백성이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돼. 그 제사를 회복하고 번지를 회복해야 돼. 그런 내용이 역대기서의 주리를 이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새 언약. 과거에는 율법. 사실은 본질은 모두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림자였죠. 이와 똑같습니다. 촛불 시위를 할 때 저녁에 켜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낮에 촛불을 켜고 있어요. 근데 낮에 여러분 태양이 확 뜨면 그런 촛불이나 후레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낮에 태양이 뜨는데. 과거에는 율법 시대에는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전도 뭐 절기도 모든 제사도 그 모든 것이 촛불과 같았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이 된 거예요. 그때는 필요했어요. 아주 어두울 때는 촛불 하나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태양 대신 그리스도가 떠버렸어. 이제는 그게 필요해 있어요.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 할례도. 다음 주에 제가 예습을 하자면 갈라디아에서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 율법은 필요 없고 완성된 복음이 이제 새로 만들어. 그게 바로 복음이다. 실체 대신 그리스도다. 이런 내용이고 히브리서도 바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거죠. 본론 24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면 여기 세 종류의 신자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인 이야기인데 비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좀 부족한 분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분들,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주인 먼저 주인에 대해서 그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되는 게요. 남편, 여러분의 주인, 성경에 보면은 사라도 남편의 주인 그랬잖아요.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시면 남편에게 주인님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인 안 하더라도 이상한 놈 만나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아니라 하더라도 주인하고 강조하는 뭐 기다 아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주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무능해도 부족해도 남편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누가 내 남편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도 굉장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이 뭐 배우자 잘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 우리의 주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유교에는 더 그랬죠. 머리칼 하나도 자도 안 잘랐잖아요. 부모님 거라고 말했잖아요.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집니다. 자녀들의 청소년 그 상담학에서도 자녀의 문제는 모두 부모님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말을 하지만 자녀는요 부모의 리모컨입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과거 문제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그대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이걸 부모님이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논문적으로 다 나온 이야기예요.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온다니까요. 자녀 문제는 부모 문제다 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만큼 많이 바뀝니다. 특히 이제 안 좋은 문제 같은 경우에. 물론 자녀 중에서 부모님이 굉장히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잘 성장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건 아주 드문 일이고 확률적으로 좀 떨어진 이야기고요. 대부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래 사신 분들은 다 공감을 더 하실 겁니다. 젊은 사람은 뭐 그게 중요해. 뭐 결혼했는데 사랑으로 하면 됐지. 이렇게 뭐 학벌로 하면 됐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제 이런 게 결정이 나버리신 분들은 돌이킬 수 없는 분은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길이 있잖아요.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바꾸면 이 좀 부족해도요 더 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응답받을 수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중성을 알아야지 그거를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내용도 모르는데 확신도 없는데 어설프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상관이 누군지 사장님이 누군지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나를 주인으로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경우가 참 많죠.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뭐 목사가 됐으니까 그렇지. 어느 순간 복음 쪽 하면요. 내 생각, 내 이익, 내 경험, 내가 관철하고 싶은 그런 의견 이거 다 떠오른다니까요. 뭐 목사님도 회의할 때 보면은요. 복음 떠오르지 않고 미국은 참 노예의 재산이 많고 그러잖아요. 메시지. 그러면요. 잘 운영해서 정말로 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은혜롭게 정당하게 그걸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전혀 달라요. 영국이나 교회가 무너지더라도 그 전통은 아무도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돈 생기면 얼마나 싸우는지 얼마나 그 체질이 자꾸만 자리 이익이면요 얼마나 그리 저는 가끔 이제 그 여러분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릇 메시지 들으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감탄할 필요가 없는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그릇이 뭔지 아세요? 저는 간장종지인 줄 알았어요. 간장종지. 그런데 메시지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콜라 뚜껑보다 더 작은. 아 그래 콜라 뚜껑 더 작은 그릇이 있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복음을 이 율법주의적으로 오랫동안 살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속이 콜라 뚜껑보다 못한 경우가 대부분 단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각인 체질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떤 이권 생기고 뭐 되면 내 주장하고 내 뭐 결정 전체를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의견을 맞춰가는 거 대화가 잘 안 돼요. 우리 체질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탕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점점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위기. 예. 대부분이 다 나, 내 주장.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말씀 중심으로. 나를 어떻게 버립니까? 기준이 뭐죠? 나만 그냥 버리면 귀신이 들어오는데? 그 뭐 기준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깊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바꾸라고 하신 말씀, 지금 붙잡 어떤 부분이요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거예요. 고집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전도나 전도 캠프는요 끝까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정말로 해야 될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끝까지 아니하고 별 의미도 없고 그러잖아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안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아, 전도해야 되는데 렘넌트를 키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여기에는 막 한이 안 생기는데 누구 하나를 섭섭하게 하면 한이 생겨. 24시간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 그런 분이 이런 체질이 이제 바뀌어야 된다. 나란 말이에요. 나를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하나님 예배 안 드리고 그런 사람,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다 자기 이권. 저는 많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는 회의를 많이 해보거든요. 많이 해요. 그런데요 장로님들조차도 결국은 내 교회, 내 이익, 돈, 대화를 끝내놓고 보면은요, 아유 또 자기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 그거구나. 결국 전도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아이고 좀 결국 또 돈이네. 결국 자기 의견을 관철이네. 결국 그러네.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 게. 우리는 좀 성숙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대화를 다 했더니 목숨을 걸어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성격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요. 얼마나 짜증을 많이 부리고 얼마나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 그런 말도 하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편지했어. 여러분 편지 쓸 때 어리석도다 참사랑 교회 성도들이요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사람의 마음대로 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목회는 안 했죠. 선교사로 갔죠.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결국 목숨까지도 이렇게 내놓았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결국은 복음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결국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결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이익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주인이 내 자식 때문에, 내 뭐 때문에 결국 보니까 나야. 이게 아니라 결국 보니까 우리야. 결국 보니까 다 사는 길이야. 이런 모습을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내 욕심이요. 내 고집.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되어지는 우리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이 복음을 우리는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고요. 뭐냐.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옛사람이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과거에는 그 죄, 죄도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죄의 종노릇 했단 말이에요.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사실은 복음을 깊이 모르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인격이 훌륭하신 몇 분 빼놓고는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나온 것처럼요. 자신, 뭐 그 육의 욕심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육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이권이고. 그걸 취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정도 없이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커피숍 항상 앉아서 이렇게 차 마시는 자리가 있거든요. 앉았더니 앞에 지갑이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명품 지갑인데 안에 보니까 돈도 엄청 많고요. 카드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뭐 저기 뭡니까? 저기 상품권? 그것도요. 10만 원짜리가 몇 개 있고요. 아무리 뒤져봐도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명함이 없어.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전업주부야. 그래서 저기 레미안에 사시는 분인데 이제 만나서 토요일 날 전달해 줬는데요. 안에 있는 내용물 사진 다 찍어서 거기는 직원들한테 그냥 직원 야 떨어졌으니까 제가 그 아인 거기는 직원들에게 전달해. 내지는 경찰에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가 불신앙이 가득한지 몰라도 줘서 저 아이들이 제대로 전달할까? 엄청 의심스러워서 야 이거 다 찍어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가 연락이 오면 내가 줄게. 이렇게 불편해해야 된다니까요. 왜? 아직 우리 한국의 수준이요. 남의 지갑 떨어져 있는데 돈 안 현찰이 있는데 그걸 안 뽑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으로 생각하신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해줬더니 11조를 했더니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양심상. 예. 우스우신 분들은 다 그렇게 제가 믿도록 거의 비슷한 체질을 바꾸시기를. 정말 복음적인 체질이 돼야 됩니다. 육신 중심.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목사님 그걸 나를 주시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 또 보면은요 죽은 상태요 영도 양심도 다 죽었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돈 중심으로, 즐거움 중심으로. 그래서 사탄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본질 자체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예요. 자기 아내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고 자녀에게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로 아빠가 됐고 엄마가 됐고 남편이 됐고 아내가 되고 사회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직장 상권으로서 엄청난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사장님이 돼 있고 그런 대기업 총수가 돼 있어요. 약한 그 기업을 다 빗빨아먹듯이 하는 그런 영적 상태. 내 회사만 잘 되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스템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동생이 만났어요. 이제 지갑을 주려고 쭉 대했더니 청감을 그러니까 저기서 해외에 과일을 무역을 수입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신앙적 이야기하고 초등학교에 이제 아들 이번에 딸이 들어간다고 하길래 쭉 이야기를 해봤더니요. 뭐냐면 중간에 도매상 뭐 이런 다 국가에서 이렇게 하고 FTA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를 너무 그런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아 국민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약한 회사들은 대기업만 부자가 되어 가고 공무원들만 배부르고 정말 우리의 기도로 이러한 체질이 이러한 진노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나라 민족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건 둘째 쳐놓고요 이 나라를 그 살기 좋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드는 그런 여러분과 또 우리 후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마음 거짓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마음속에 죄악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안에서 나오는 게 다 더럽다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이죠. 영적 상태, 신분, 마음도 참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은 것입니다. 이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짓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습니까? 부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로 여러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캠프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왜? 빛을 바라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로 자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두 번째로 누구를 말하죠? 육의 사람. 어떤 분을 말하죠? 예수를 믿되 아직 부족한 게 많은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럼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성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믿었지만 확신이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잘 유산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 그러니까 야 공부에 뭐 저기 예배가 그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과 축복을 받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을 때 그런 지도자가 됐을 때 그 시대에 그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시대의 나라가 폭발했다니까요. 여러분 시대시대 보세요. 지구를 보세요. 과거에 그래도 복음이 좀 힘이 있지만 예수 믿었던 나라들이 지금 다 잘 살아요. 조상들이. 그러지 않고 우성성기였던 나라 보세요. 그거는 다 못 산다니까요.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게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하고 뭐 이렇게 잘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그 법을 잘 말리고 만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곳곳에 참 복음 가진 교회가 예배가 회복됐을 때 이 나라의 미래도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국의 절강성의 온주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어요. 그 온주가 중국의 유대인이라는 건데 곳인데 너무 교회를 크게 지으니까 중국 정부에서 작년에 다 때려 부셨어요. 근데 그 온주에는 이상하게 예수 믿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서요. 그 온주에 계시는 목사님은 제가 만났거든요. 조선족. 근데 그 부셨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너무 부자 크리스찬들이 많아서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부셔주니까 좋다고 새로 지으면 된다고 그런데요. 자기도 절강성 저기 온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중국이 그 나름대로 잘 되는 이유가 영적인 것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이 말세지 말에 우리를 써주세요. 중국으로 넘기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영적인 유산, 영적인 비밀, 영적인 축복 속에 이게 뭐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응답을 사실적으로 믿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그걸 잘 모르니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육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육신적인 것에 뭐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기준을 많이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어린 젖먹이 같은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믿음이 없으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여러분 정말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30몇 명의 오케스트라단 막 이야기하시고 최 목사님도 아이 우리가 필리핀보다 못하는데 요새 바이올린 참 어려운데 나와가지고 이 예배 시간에 하시는 거 일주일 내내 연습해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음악 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서문교회 음악 잘하는데 그 팀이 다 알아오셨더라고요. 그래 린나이 가스 그 회장님이 장로님이신데 후원해가지고 만든 팀인데 한국 최고의 팀이래요. 그래서 돈 주고 몇천만 원 돈 몇백만 원 돈 주고 그렇게 교회에서 하면 아주 싸게 그냥 해준대요. 그래서 와서 한다고 그 지휘하시는 분이 조수미도 그분이 부르면 그냥 바로 뛰어온대요. 이탈리아 독일에서 다 공부하시고 우리 교회 와서 다 보시고 너무 좋다고. 나중에는 우리도 좀 복음 가졌으니까 제대로 초청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하는 그런 일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삼천제자 돼야 됩니다. 문화를 정복해야 됩니다. 조수미도 데려와서 여기다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치인도 대통령도 정말 복음 가진 장관도 과학자도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300명 제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왕이 되겠습니다. 제가 30년 정도 하겠습니다. 제가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니 바라는 걸 왜 못해요? 제가 300명 기도하는 걸 왜 못하겠습니까? 오늘도 새로 등록하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했더니 홍 권사님이 미국 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성도들이 지교회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도지고 줄 때는 안 봤더니 거기 올림픽에 있는 관리 소장님께서 영접 다 시켜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시려면 교회를 참사랑교회로 가십시오. 그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아 거기 있는 관리소장님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보이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 전도 캠프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고요. 정말 전도는 여러분 자본주의가 시장경제라는 것은 자유연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교역자들이 이렇게 시키고 누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누리고 행복하고 가까운 생활 속에서 전도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오늘도 잠깐 끝나고 났는데 동양 시스템에
그 수위 둘께서 주보 갖다 주고 여기 목사님이 목사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만나고 전도 캠프 시간이니까 주보도 갖다 주고 주보가 최고의 전도지거든요. 먼저 자기를 오픈하고 그리고 또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저 목욕탕 가면은 꼭 저에게 복음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좀 남사스럽게 가끔은 빨가벗고도 전하고 그럼 이번에도 이제 구두 닦으셔요. 그럼 구두 사주고 설명 쭉 하다가 빨리 와야 되니까 구두 끝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 2편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기만 하면 목욕탕에서 항상 그분에게 그 복음을 전해요. 구두 닦기도 하시고 매점도 하시는 분이에요. 전도라는 게 뭐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는 것이지 특별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목사와 다르게 불신자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갑자기 소식을 알려드리겠는데 오늘 그 라이브로 중직자 대학원 한다고 그랬는데 저 광고를 잘못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늘 중직자 대학원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설교가 늦어도 이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할 말이 많아요. 다음 세 번째로는요. 육의 사람. 좀 신앙생활 성장하고 있죠. 다 어떻게 처음부터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은 이제 성령 충만한 우리의 소망이죠. 이걸 그림으로 그리거든요. 보통 그림으로 세 가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면 참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왕좌를 세워서 자, 이 자연인이라고 보통 CCC 할 때는 그렇게 말했거든요. 좀 믿지 않는 분들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마귀 자녀라 하죠. 사탄이 있잖아요. 본인도 없어요. 나라고 주장하지만 내가 아니거든요. 세상이나 사탄에 끌려갈 경우가 많고 구원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밖에 있고 그런데 이 유괴인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은 영접했는데 아직도 그래서 교회에 오면 예수님을 잠시 올려놓으셔요. 은혜 받을 때 집회 갔을 때 잠시 내려왔다가 또 바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신앙이 좀 좋아지면 예수님이 항상 주인이고 나는 내려와 있고 사탄은 밖에서 얼씬도 못하고 자, 이 경우도 사탄이 있는데 이럴 때는요 사탄이요 자주 신방을 하셔요. 그래서 가끔은 여기로 가셨다가 가끔은 자기가 주인이 됐다가 이런 상태죠. 그림으로 따지면 자 그리고 이런 경우는 거의요 사탄이 그런다 이게 하나님 철벽을 해주시니까 적지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을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 주님과 나 이제 이 정도 신앙을 한 분은요 신앙이 뭐 내가 90% 좀 그리고 주님은 10%밖에 안 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봤는데 10점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부터 어느 때부터 역전이 됩니까? 이 상태는 뭐죠? 그러면 그래도 85점, 90점 받으면 그래도 봐줄 수 있잖아요. 내가 한 20점밖에 안 되고 잘한 거죠. 예수님이 한 80점 되시고 그러다가 성령 충만하면 95점 되시고 만점도 맞으시죠. 가끔 제가 한 5분 정도지만 그래서 만점 맞을 때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린 여기서 말씀, 예배가 왜 필요합니까? 예배, 말씀, 훈련 왜 이게 필요할까요? 인간은 이렇게 잊어버려요. 망각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밥 먹으면 며칠 안 먹으면 배고파지듯이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는 기억의 능력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반복적으로 계속 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니까요. 아무리 왜 그때 은혜 받았지? 그 말씀이 뭐였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주 전도 5월 달에는 전도 캠프에 그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두 가지로 놓고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성령 인도 따라 하는 거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집중하고 이렇게 하죠 한 대 모으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명단 당연히 예수 믿으면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족들의 명단, 친척들의 이웃에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주 만나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또 그냥 하지 말고 우리 사촌 형님의 문제가 뭐야, 기도 제목 뭐야, 그래서 좀 적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름만 적었는데 바로 전화 왔대요.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이름만 적었는데. 그런 이제 집중 훈련의 간증을 들었거든요. 그게 좀 당 양심인 것 같아요. 사촌, 육촌, 팔촌. 예, 사돈네 팔촌까지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제도 정말로 우리 할아버지 남동생의 아들의 딸이 결혼한 데를 갔다 왔거든요. 모르겠더라고요. 저 누군지를. 그런데 좀 가깝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남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가깝잖아요. 몇촌입니까? 여러분 거기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옆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현장, 학교, 직장, 뭐 여러분 가정, 지역 놓고 좀 기도하시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전도 캠프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교인이 빛을 발하고 캠프를 해야 되고 전도 운동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방법은 뭐냐? 전 교인들이 자기 나름대로 기도 성함을 적고 또 친인척들에게 뭐 종교라든가 뭐 신앙생활이든가 삶이라든가 내가 뭐 사촌 오빠 사촌 동생한테 야 기도 제목 없어 내가 기도해줄게 이렇게라도 전화하셔서 한번 이번 기회에 가정의 달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올림픽 저희하고 관계 아무도 관계없는 저기 소장님을 통해서 관리 소장님을 통해서도 전도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이 엊그제 그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열심히 이렇게 매일 복음 소지 하길래 아 목사님 그 힘들게 하셔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자를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겠냐고 맡겨서 잘 양육할 사람에게 보내지 않겠냐고 그래서 장신이 그렇게 한대요. 너무 존경합니다.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사명자, 제자들, 렘넌트를 이렇게 맡겨 편하게 기쁘게 맡겨줄 수 있는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복음 알게 하시고 복음 알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불신자보다 불신자하고 같고 어떤 경우는 불신자보다 더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고 또 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이 부족해서 우리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은 믿음 없는 부분, 무능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믿어서 소중한 제자를 양육시킬 만큼 저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